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남북한이 다음 달 평양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을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남북한은 13일 판문점에서 고위급 회담을 연 뒤 발표한 공동보도문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상회담 날짜는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측 수석 대표인 리성권 조평통 위원장은 회담 뒤 정상회담의 일정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기자들을 궁금하게 하느라 날짜를 말하지 않았다며 날짜는 다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측 수석 대표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초청하는 북측의 입장이 중요하고 그런 부분에서 가급적 빨리 하자는 방향에서 논의가 됐다며 구체적인 날짜는 여러 가지 상황을 좀 더 보면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현실적 여건을 감안하면 9월 초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평양에서 열리는 것은 지난 2007년 10월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정상회담 이후 11년 만에 처음입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여당인 자민당의 개헌안을 이번 가을 임시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10일 자신의 지역구인 야마구치현 시노모세키에서 한 연설에서 자민당이 개헌안 마련 작업을 빨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 구조의 자위대에 대한 분명한 명기를 추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또 오는 9월로 예정된 자민당 대표 경선이 개헌안과 관련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그동안 전쟁 포기와 교정권 부인을 명시한 헌법 구조 1, 2항은 유지하면서 자위대 설치에 대한 명확한 근거 규정을 추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이 중동 국가인 터키에 대해 제재를 가하면서 터키가 극심한 외환난을 겪고 있습니다. 터키 화폐인 리라와 가치는 아시아 시장에서 13일 1달러에 7.06달러에 거래되면서 폭락세를 보였습니다. 리라와의 가치는 올해 들어 40% 이상 떨어졌습니다. 또 터키 주식시장의 주가는 17% 하락했으며 인플레이션, 즉 물가 오름세는 15%에 달합니다. 터키의 외환화는 미국과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시작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 터키가 억류된 미국인 목사를 석방하지 않자 터키산 철강의 50% 그리고 알루미늄의 2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은 13일 수도 앙카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이 터키의 등을 찔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터키를 전략적 우방이라고 말하면서도 우방국을 괴롭히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터키 중앙은행은 외환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모든 필요한 수단을 동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중국 당국이 13일 미국의 소리 VOA 중국어 방송 기자를 체포했습니다. VOA 중국어 방송 소속인 이빙펑 기자와 또 다른 멀티미디어 담당인 알레나이 기자가 이날 중국 공안 당국에 의해 체포 구금됐습니다. 이빙펑 기자와 알레나이 기자는 산동성 진안에서 중국의 저명한 반체제 학자인 순원광 교수와 얘기를 나누던 중 체포됐습니다. 당시 순원광 교수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이빙펑 기자에게 자신의 체포 경위를 설명하고 VOA가 자신의 구금 소식을 전한 것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중국 공안은 수차례 인터뷰를 중단시키려 했으며 기자들을 아파트 입구에서 체포했습니다. 아만다 벤의 부유의 총국장은 이에 대해 기자 두 명이 단지 자신의 맡은 일을 했을 뿐이라는 이유로 체포됐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영국 주재 미국 대사가 이란에 대한 제재 문제 관련해 데레사 메이 영국 총리에게 미국 편을 들라고 경고했습니다. 우디 존슨 주 영국 미국 대사는 12일 썬데이 텔레그라프 신문 기고문에서 영국은 이란 문제와 관련해 유럽연합보다 미국 편을 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영국이 이란과의 무역 거래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미국과의 무역에서 심각한 결과를 맞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용기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4일 화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김현숙입니다. 영국 정부가 거리에서 생활하는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영국 주택장관이 13일 이른바 노숙 대책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오는 2027년까지 1억 파운드, 미화로 약 1억 3천만 달러를 들여서 노숙자들의 정신건강과 약물 중독 치료, 또 노숙자들이 지낼 수 있는 숙소 등을 마련하는데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영국은 8년 전만 해도 노숙자의 숫자가 1,700여 명이었지만 지난해엔 4,750여 명에 달할 정도로 크게 늘었는데요. 영국 정부는 누구도 거리에서 잠을 자선 안 된다며 영국 사회의 가장 취약한 이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국의 자선단체들은 정부의 계획을 크게 환영하면서도 노숙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러면서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국가적인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를 보내드립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이곳 워싱턴은 현재 기온 27도로 비 소식이 있는데요. 북한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은 오늘 대체로 흐리고 북부 지방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평안북도와 함경도 예상 강수량은 30에서 80mm가 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7도에서 26도, 낮 최고 기온은 22도에서 34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선 0.5에서 1m를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m를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죠. 먼저 평양은 25도에서 32도, 신의주는 25도에서 30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26도에서 33도, 함흥은 23도에서 31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22도에서 27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1990년대 선풍을 일으킨 영국 걸그룹 Spice Girls의 노래입니다. 내가 원하는 건 당신의 사랑이라고 노래하는 워너비 들어보시죠. Yo!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예, 타이완의 차이잉원 총통이 미국에 왔습니다. 이 중남미 순방 경유지인 로스앤젤레스에서 지금 이 시간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데요. 중국 정부는 여기에 대해 미국에 항의했습니다. 일본 자위대의 헌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헌법 개정안을 올가을 제출한다고 아베 신조 총리가 밝혔고요. 중국이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100만 명을 비밀 수용소에 가두고 있다는 유엔 당국자 발언과 이에 대한 중국의 반응 이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타이완 총통이 미국에 왔군요.
네,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이 중남미 순방 경유지인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12일 오후 도착했습니다. 공항에 내린 직후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엘몬티에 있는 교포교육센터에서 감담회를 겸한 만찬에 참석했는데요. 이 교포교육센터라는 곳은 이 타이완의 경제문화판사처를 겸하는 기관입니다. 말하자면 이익대표부 역할을 하는 곳인데요. 이날 만찬에는 미국과 타이완 양측 인사 천여 명이 모이는 등 역대 최대 규모였다고 타이완 중앙통신이 전했습니다.
네, 자, 차이 총통이 해외 순방길에 이렇게 미국을 거쳐간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이 재작년 에도 중남미를 순방할 때 마이애미를 거쳐서 갔고요. 지난해에는 남태평양 국가를 방문하는 길에 하와이를 경유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정은 미국이 지난 3월 타이완과 당국자 간 교류를 활성화하는 타이완 여행법을 채택한 이후 처음이라서 특별히 주목받고 있는데요. 비교적 조용하게 미국 내 경유지를 지나쳤던 이전 사례와는 달리 차이 총통은 13일 현재 로스앤젤레스에서 다양한 행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자, 구체적으로 어떤 일정을 진행하고 있는지 좀 알아볼까요?
13일 아침에는 로스앤젤레스와 캘리포니아 일대 미국 유력 정치인들과 아침 식사를 함께했고요. 이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기념도서관을 방문해서 연설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미국 타이완 영화제 관련 행사와 연회에도 잇따라 참석했고요. 13일 일정을 모두 마친 뒤에 밤비행기를 타고 파라과이로 출발할 예정입니다.
예, 차이 총통을 맞은 미국의 유력 정치인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 에드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과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 브래드 셔먼 의원 그리고 주디 추 의원 등입니다. 12일 만찬 현장에서 이들이 차이통통을 면담했는데요. 로이스 위원장은 타이완 여행법 통과를 비롯해서 올해 미국과 타이완 관계에 긍정적인 요소가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셔먼 의원은 궁극적으로 타이완 총통의 워싱턴 방문을 실현시키는 게 타이완 여행법의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에 대해 중국 정부에선 불만을 표시했다고요?
네, 이 차이 총통의 로스앤젤레스 경유 일정에 대해 미국 정부에 엄중히 항의한다고 경수항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이 타이완은 독립국가가 아니라 중국의 일부라는 이 하나의 중국 원칙 그리고 이런 내용을 미중 수교 당시 확인한 3대 연합 공보를 준수하라고 이 경 대변인은 미국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네, 미국 정부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예, 미국 정부의 공식 반응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차잉원 타이완 총통은 이 하나의 중국 원칙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밝혔는데요. 타이완 현지 시각으로 12일 로스앤젤레스행 비행기에 오르기 전 공항에서 연설했는데요. 누구도 타이완의 존재를 말살시킬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차이 총통이 그런데 중남미를 순방하는 이유가 뭐죠?
예, 타이완이 외교적으로 고립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최근에 파나마와 도미니카 같은 중남미 국가들이 잇따라 타이완과 단교하고 중국과 국교를 맺자 이 주변 국가들을 다잡으려는 노력으로 이 노력을 벌이고 있는 건데요. 타이완에 얼마 남지 않은 수교국들인 파라과이와 벨리즈를 둘러보는 8박 9일 일정을 앞으로 소화하게 됩니다. 차이총통은 이 기간 동안 마리오 압도 베니테스 파라과이 신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고 회담을 이어가는 등 추가 단교를 방지하는 노력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구촌 오늘 듣고 계십니다. 일본 정부가 헌법 개정안을 올 가을에 낸다고요?
네, 일본 집권 자민당이 조만간 개헌안을 확정해서 올가을 임시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아베 신조 총리가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12일 자신의 지역구인 야마구치현 시모노세키를 방문했는데요. 주민대상 연설을 통해서 언제까지 개헌을 의논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이 다음 국회에서 정리를 가속화해야 한다면서 개헌안 확정 계획을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가 개헌안 제출 시기를 분명하게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자, 아베 총리 연설이 그런데 어떤 맥락에서 나온 건가요?
예, 이 총리 연임이 걸려있는 자민당 총재 선거를 앞두고 승부수를 던졌다. 이 다음날 산케이신문과 NHK 방송 등은 해설했습니다. 예, 최근 아베 총리 지지율이 크게 떨어지면서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이 경쟁자로 떠올랐는데요. 이 이시바 전 간사장은 개헌 논의에 시간이 아직 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태도가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시켜서 아베 총리가 개헌에 선명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강경 보수 지지층을 더 끌어모으려는 노력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자 개헌이 어떤 내용이길래 강경 보수 지지층을 모을 수 있다는 겁니까?
여러 가지 개헌 요소가 있지만 이 자위대에 관한 부분이 핵심입니다. 이 헌법적 근거가 현재 없는 이 자위대의 존재를 이 헌법에 명시하려는 건데요. 이를 통해서 일본이 전쟁할 수 있는 정상 국가로 가야 한다고 아베 총리와 집권 자민당은 줄곧 주장해 왔습니다.
예, 하지만 주변 국가들은 개헌에 반대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일본이 사실상 군대 보유를 명문화하려는 것이어서 중국과 한국을 비롯한 2차 대전 피해국들은 일본의 개헌 움직임에 민감하게 반응해왔는데요. 아베 총리는 하지만 이 같은 개헌이 자신의 필생의 사명이라면서 재임 중에 반드시 개헌을 실현시키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네, 자 일본 국민들은 개헌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여론은 아직 냉랭한 편입니다. 아사히 신문이 이달 초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개헌 찬성은 31%, 반대는 절반이 넘는 52%로 나왔는데요. 아베 총리와 내각이 사하 협박 추문을 비롯한 각종 구설에 계속 휩싸이면서 이 개헌 지지세가 좀처럼 반등하지 않는 게 현재 일본 집권 세력의 고민 중 하나입니다.
예, 자 개헌안을 내더라도 여론이 받쳐주지 않으면 통과가 어려울 텐데요.
그렇습니다. 일부 현지 언론은 아베 총리가 이렇게 말만 했지 실제로 개헌안을 임시국회에 낼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고 보는데요. 이 총리와 내각 지지율 폭락 와중에 폭염과 태풍 같은 자연재해까지 지금 일본에서 겹치면서 개헌 논의가 오랫동안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자민당의 당론도 아직 확실히 잡히지 않은 상태인데요. 이시바 전 간사장은 당내에서 확실한 논의가 먼저 진행돼야 한다면서 개헌안 제출에 부정적 의견을 내놨습니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중국 정부가 비밀 수용소에 100만 명을 가두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군요.
네, 중국 서북부에 있는 신장 자치구 이야기인데요. 중국 당국이 이 지역에서 극단주의자들을 가두는 비밀 수용소를 운영하고 있고 그 수용자 수가 100만 명에 달한다는 믿을만한 보고서를 여러 건 입수했다고 유엔 관계자가 최근 밝혔습니다.
네, 자 유엔 관계자 발언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예, 유엔 인종차별 철폐위원회의 게이 맥두걸 위원이 지난 10일 공개한 보고서 내용인데요. 지난달 그러니까 2018년 7월 기준으로 중국 당국이 비밀 수용소에 100만 명을 가둔 외에도 이슬람계 소수민족 주민 200만 명을 사상교육을 위해서 이른바 정치교화소에 강제 입소시킨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맥두걸 위원은 중국이 극단주의 테러와 싸우고 사회 안정을 유지한다는 미명 아래 신장 지역 전체를 거대한 수용소로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보고서는 누가 만든 겁니까?
예, 독일 민회내 본부를 둔 세계 위구르 의회가 유엔에 제출한 보고서가 그 가운데 하나로 알려졌는데요. 이 위구르 의회 보고서에서 의회 측은 이 비밀 수용소의 존재를 거론하면서 신장 자치구 전체에서 언론 표현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그리고 이동의 자유까지 제한되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네, 만약에 보고서 내용이 맞다면 중국이 왜 그런 조치를 하는 걸까요?
예, 신장 자치구는 위구르족과 카자흐족을 비롯한 소수민족이 모여 살고 있는 곳인데요. 이 대부분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중국 주류와 뿌리도 다르고 문화도 이질적이라서 분리 독립 움직임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최근에도 그래서 무장 공격이 이어졌습니다. 2014년 4월 우르무치 기차역에서 발생한 이 자살폭탄 테러로 이 80여 명 사상자가 일어난 게 대표적인 사건인데요. 중국 당국은 사회 안정을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신장 지역과 그 주민들에 대해서 강력한 통치 전략을 써왔습니다.
네. 자, 이번이 그런데 이번 보고서를 공개한 그 목적이 뭡니까?
예, 유엔 인종차별 철폐위원회 측은 지난 주말 이틀 동안 중국과 홍콩, 마카오 일대에서 인종차별 실태 조사를 벌였습니다. 이 조사에 착수하면서 이 중국의 현실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보고서를 공개한 건데요. 조사 결과는 조만간 정리해서 언론에 공개할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자, 실태를 조사를 했다면 중국 측의 입장도 들었겠죠?
그렇습니다. 이 100만 명을 비밀 수용했다는 이야기는 총체적인 거짓말이라고 중국 중앙통일전선부 후렌허 대변인이 13일 위원회 측에 증언했는데요. 이 사상교육을 위한 정치교화서도 중국 어느 곳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중국 어디에나 비밀 수용소, 강제구금은 결코 없고 위구르족을 포함한 신장 주민 모두가 동일하게 자유와 권리를 누리고 있다고 후 대변인은 말했는데요. 이 극단주의자들과 테러 분자에 대한 특별 단속은 하고 있지만 이 특정 민족이나 종교 집단을 표적으로 한 건 아니라고 이어서 설명했습니다.
네, 중국 당국이 별도의 반응까지 내놨다고요.
네, 중국 당국은 13일자 관영 환구시보를 통해서 이 유엔이 입수한 보고서 내용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신장 평화 안정 수호 가 최대의 인권이라는 제목으로 사평을 실었는데요. 중국 공산당과 지역 당국은 꾸준하게 신장 자치구의 평화와 안정을 지켜왔다면서 이 같은 노력이 성과를 거둬서 해당 지역이 중국의 시리아 혹은 중국의 리비아로 전락하는 걸 막았다고 적었습니다.
네, 시리아나 리비아처럼 되는 걸 막았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중국 공산당과 당국의 질서 유지 노력을 통해서 신장과 주변 지역 정세가 내전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지켰다는 겁니다. 잘 알려진 것처럼 시리아와 리비아에서는 오랜 내전으로 난민이 폭등하고 있고요. 극단주의 세력의 테러와 화학무기 사용을 비롯한 비인도적 사건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환구시보는 최근 2년 새 신장 안팎에서 테러 위협이 확연하게 줄었다면서 이는 공산당의 강력한 영도 아래 현지 간부와 인민들이 노력한 덕분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서방 측을 비판하기도 했다죠.
네, 환구시보는 서방 일부 세력이 중국의 신장 통치 방식에 대해 대규모 인권 침해라고 비난하고 있다 하면서 이는 중국 내정에 대한 간섭이고 신장 자치구의 평화와 안정을 실현하는데 방해가 되고 있다고 적었는데요. 신장은 중국 영토로 공산당이 영도하고 중국법이 집행되는 곳이라면서 누구든지 앞으로 신장에서 폭력과 저항을 하는 세력은 소멸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그동안 신장 자치구 문제에 대한 언급을 자제해왔는데요. 오늘자 환구시보는 이례적으로 장문의 사평을 게재해서 서방 측을 비난하는 데 대부분 할애한 겁니다.
네, 자 서방 측이 신장에서 대규모 인권 침해로 지적한 사안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입니까?
중국 공안 당국이 주민 감시를 위해서 DNA, 유전자 정보나 지문 같은 생체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한다는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 보고서가 지난 연말에 나왔었고요. 또 여권 발급을 제한해서 여행을 못하게 한다는 이야기도 앞서 있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신장 지역에서 체포와 기소 건수가 크게 늘면서 중국 당국이 이 지역을 경찰 국가로 만들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왔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종수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입니다. 구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백인 인종주의자들의 시위가 12일 미국 수도 워싱턴 DC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날 시위에서는 인종주의자들보다는 이에 반대하는 시위자들이 압도적으로 더 많았습니다. 인류 최초의 태양 탐사선이 12일 발사됐습니다. 이 탐사선은 알려지지 않은 태양의 과학적 신비를 풀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몇몇 오토바이 생산 공장을 외국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 중인 할리 데이비슨사를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게 다시 비난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입니다. 백인 인종주의자들의 시위가 12일 이곳 워싱턴 DC에서 진행됐죠.
네, 이날 몇몇 인종주의자들이 모여서 예정된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들은 백악관 인근 전철역에 모여서 백악관까지 행진했습니다.
자, 그런데 언론 보도를 보니까 인종주의자들이 많이 모이진 않았던 모양이더라고요.
네, 뭐 20여 명이라는 보도도 있고요. 40명이 채 안 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아, 그런데 이날 시위에서 정작 눈길을 끈 것은 이에 반대하는 시위대였습니다. 네, 이날 맞불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이 외치는 구호 소리 잠시 들으셨는데요. 이날 워싱턴에는 이 인종주의 반대 시위에 나온 사람들의 수가 인종주의자들을 훨씬 압도했습니다. 이들 반대 시위대는 인종주의와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인종주의자들 시위에 이렇게 사람이 적었던 이유가 뭘까요?
네, 1년 전에 있었던 백인 인종주의자들의 시위가 너무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것을 고려해서 참석자가 적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또 인종주의에 반대하는 시위가 대대적으로 예정돼 있었던 것도 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다가 인종주의 시위에 참여했다가 신원이 알려져서 나중에 불이익을 당할까 두려워서 또 참여자가 적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1년 전 시위라고 하면 버지니아주 샬럿스빌에서 있었던 시위를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지난해 8월 12일 이 샬럿스빌에서 백인 인종주의자들이 모여서 대규모 시위를 벌였는데요. 당시 이들과 또 항의 시위대가 충돌하면서 폭력이 난무했고요. 결국 한 백인 인종주의자가 몰던 차가 반대 시위대를 덮쳐서 여성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네, 당시 시위가 미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원래 이 시위는 이 로버트 리 장군의 동상을 철거하는 조처에 항의하는 그런 목적으로 계획됐었는데요. 백인 우월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대거 모여서 인종주의 구호를 외치는 모습들, 또 반대 진영 시위대와 충돌하는 모습 등이 미국 사회에 큰 파문을 던졌습니다. 참고로 로버트 리 장군이라고 하면은 미국 남북전쟁에서 노예제를 지지했던 이 남부군의 총사령관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네. 자, 샬롯스빌에서는 12일에 별다른 일이 없었습니까?
네, 1년 전 폭력 사태를 기억하고 당시 사망한 헤더 헤이어 씨를 추모하는 집회가 열렸는데요. 하지만 이 백인 인종주의자들의 집회는 허가를 받지 못해서 열리지 못했습니다.
네, 사실 1년 전에 벌어진 이 샬롯스빌 폭력 사태 때문에 이 DC 시위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었죠.
네, 이 시위대들 사이에 또 충돌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우려가 나왔는데요. 이에 대비해서 버지니아와 DC 경찰이 도심 내외과 경비를 한층 강화했었죠.
네, 워싱턴으로 들어가는 기차가 출발하는 이 전철역에도 경찰이 많이 배치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뭐 경찰은 인종주의 시위대가 출발하는 버지니아 비엔나 전철역부터 경비를 강화했는데요. 또 이 DC 안에서도 인종주의자 이 시위대를 따라다니면서 경비를 했고요. 이들과 반대 시위대를 분리하는 등 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네. 자, 이번 샬롯스빌이나 워싱턴 DC 집회에서 폭력 사태는 없었습니까?
뭐 사소한 것 말고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언론은 샬롯스빌과 워싱턴 DC에서 몇 명이 체포됐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궁금한 게 이 워싱턴 DC 정부가 백인 인종주의 집회를 허가해준 그 이유가 뭔가요?
네, 연방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이 표현의 자유, 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허가를 내준 겁니다. 한편 이날 이 인종주의자들 집회를 주도한 제이슨 캐슬러 씨는 기자들에게 이 자신은 인종주의자가 아니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I'm not a white supremacist. I'm not a neo-Nazi. I'm a free speech absolutist. That's why I my goal the last time.
자신은 인종주의자도 아니고 네오나치도 아니고 표현의 자유에 근거해서 소외된 백인들의 권리를 대변하는 사람이라고 캐슬러 씨가 주장했습니다.
네. 자, 그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쪽에서는 이번 시위와 관련해서 어떤 말이 나왔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11일 인터넷 트위터에 글을 올렸는데요. 1년 전 샬롯스빌에서 발생한 폭동이 무모한 죽음과 분열을 가져왔다. 미국은 하나로 단합해야 한다. 나는 어떤 종류의 인종주의와 폭력에 반대한다는 그런 글을 올렸습니다.
네,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 샬롯스빌 사태와 관련해서 사실 구설에 올랐었죠.
네, 이 인종주의자들 가운데도 좋은 사람이 있다고 말해서 여론의 문매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트위터에 이 흑인과 중남미계 실업률이 최저로 떨어졌다면서 자신은 모든 미국인을 위해서 계속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메리카나우 두 번째 소식입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태양 탐사선을 발사했다는 소식인데요.
네, 이 파커 태양 탐사선이 12일 플로리다주 케이프 캐나베럴에 있는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발사됐습니다.
4, 3, 2, 1, lift off of the mighty Delta IV heavy rocket. With NASA's Parker Solar Probe.
네, 이 탐사선은 델타 4 로켓에 실려서 발사됐는데요. 오는 11월쯤에 이 태양 주변에 도착해서 7년 동안 탐사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네, 자 그런데 탐사선에 이 파커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가 있다고요.
네, 태양에서 불어오는 태양풍의 존재를 밝혀낸 인물이죠. 이 유진 파커 박사 이름을 딴 겁니다. 파커 박사는 올해 91살로 아직 생존해 있는데요.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의 이름을 탐사선 이름으로 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예. 자, 그럼 이 파커 탐사선이 태양에 착륙하는 겁니까?
아, 그건 아닙니다. 예. 너무 뜨거워서 가까이 가지 못하고 뭐 태양 대기 외부에 머무는데요. 가장 가깝게는 태양 표면에서 약 600만 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곳까지 접근한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태양 대기 외부라도 어마어마하게 뜨거울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뭐 섭씨 1000도가 넘는 온도라는데 네. 다행히 이 첨단 재료를 써서 탐사선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재료가 없어서 탐사선을 태양에 보내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파커 탐사선은 7년 동안 모두 24차례 태양에 접근해서 선회할 계획입니다.
네. 자, 이 화구 탐사선에 과학자들이 거는 기대가 참 클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뭐 태양과 관련해서 과학자들이 아직 풀지 못한 현상이 있다는데요. 이 파커 탐사선이 이런 궁금증을 많이 풀어줄 것으로 과학자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토바이를 만드는 회사인 할리 데이비슨사를 비난했군요.
네, 이 할리 데이비슨이 일부 생산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공장 이전 검토가 정말 나쁜 조처라면서 할리 데이비슨 불매운동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할리 데이비슨은 지난 6월에 유럽에 수출하는 오토바이를 만드는 공장을 해외로 옮길 수도 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네, 이 할리 데이비슨이 미국 회사죠?
그렇습니다. 뭐 역사가 깊습니다. 1903년에 세워졌는데요. 위스콘신주 미러키가 본거지입니다. 전문 애호가용 오토바이를 만드는 할리 데이비슨은 미국 문화를 대표하는 회사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할리 데이비슨이 일부 공장을 이전하는 이유가 뭡니까?
네, 이 오토바이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철강과 알루미늄 값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수지를 맞추려고 그러는 겁니다. 또 유럽연합이 이 미국산 오토바이에 보복 관세를 부과한 것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할리 데이비슨 측은 지난 6월에 유럽 시장이 필수적인 시장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 측은 미국 판매용 오토바이 생산 공장은 이전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유럽 시장이 할리 데이비슨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네, 지난해 유럽에서만 약 4만 대를 팔았다고 하는데요. 이 회사 전체 매출에서 16%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예.
할리 데이비슨의 유럽 시장은 미국에 이어서 매출 2위의 시장이라고 하네요.
자, 이런 생산 공장 이전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정책하고 관련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른바 무역전쟁 때문인데요. 미국이 몇몇 국가에서 들어오는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각각 25%, 10% 관세를 부과했고요. 이에 따라서 미국산 제품에 또 보복 관세가 부과되는 등 최근 무역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러니까 할리 데이비슨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도입한 무역 전쟁이 가져온 결과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이 할리 데이비슨 측은 보복 관세 탓에 올해 모두 약 9천만 달러에서 1억 달러 정도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회사 측은 또 오토바이 한 대당 평균 2,200달러의 비용이 추가로 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이렇게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일부 공장을 외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자,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미국 기업들이 해외에 있는 공장을 미국 안으로 옮겨야 한다고 집요하게 요구를 했는데 할리 데이비슨의 결정은 대통령의 요구에 반하는 조처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눈길을 끄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 해인 지난해 2017년 2월에 할리 데이비슨 경영진과 이 노조 대표자들을 만나서 할리 데이비슨이야말로 진정한 미국의 상징이다 이렇게 추켜 세웠었다는 겁니다.
예.
하지만 올해 여름에 이 회사가 일부 공장을 이전하는 방안을 고려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요구한 바 있고요. 공장 이전은 회사 종말의 시작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비판에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까?
할리 데이비슨 측에서는 아무런 논평이 나오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민주당 소속으로 위스콘신 주가 지역구인 태미 볼드윈 연방 상원의원은 인터넷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위스콘신에 있는 회사들은 트위터 글이나 무역 전쟁이 아니라 더 좋은 무역 협정을 원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Foo Fighters의 노래입니다. 날 구해줄 하늘을 바라보고 있어요. 하늘을 나는 법을 배울 때 집으로 돌아가겠어요. 라고 노래하는 Learn to Fly 들어보시죠.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가 방송됩니다.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미국 곳곳의 다양한 모습과 진솔한 미국인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장량입니다. 세계적으로 축구라고 하면 남자 축구를 떠올리죠. 하지만 남자보다 여자 축구가 더 인기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인데요. 미국 여자 축구 대표팀은 월드컵 우승 3회에 올림픽 금메달 4회 등 세계 최고의 실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게다가 어린 여자아이들이 즐기는 운동 중에서 유일하게 인기가 계속 상승하는 운동이 바로 축구이기도 한데요. 미국에서 여자 축구가 인기를 끄는 이유가 뭔지 미 서부 캘리포니아주로 가서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 이야기, 캘리포니아 구장을 누비는 여자 축구 선수들.
캘리포니아주의 온화한 날씨는 야외 스포츠인 축구를 하기에 이상적입니다. 1년 내내 언제든 축구를 즐길 수 있는데요. 캘리포니아주의 각종 축구단에 소속된 사람만 25만 명에 달한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렇게 큰 인기에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 주에는 여자 프로축구팀, 그러니까 전문 선수단이 없습니다. 대신 세미 프로페셔널이라고 하는 반직업 선수단만 있다고 하는데요. 추위로 악명 높은 일리노이를 포함해서 미국 내 다른 9개 주에 미국 여자 프로축구 소속팀이 있는 걸 생각하면 다소 의아한 일이죠. 이날은 LA 갤럭시 오렌지 카운티 팀이 사우스 캘리포니아 크러쉬 팀을 상대로 홈 경기를 펼치는 날입니다.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선수들, 다들 멋진 기량을 선보여 새로운 후원자를 찾거나 더 큰 리그로 가는 걸 기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LA 갤럭시 오렌지 카운티 팀의 스콧 주니퍼 감독은 미국 여자 축구 선수들은 남자 선수들 못지않다고 했습니다.
There's very few things that our women can't do. Their range of passing might be slightly less in terms of the
여자 선수들이라고 해서 못할 게 없습니다. 선수들끼리 공을 패스하는 그러니까 공을 주고받는 거리는 남자 팀보다 조금 짧을 수 있어요. 하지만 선수들의 개인적인 역량이나 경기의 질, 전략 등은 남자 팀에 절대 뒤지지 않습니다. 치열한 경쟁이나 선수들 투지 면에서도 남자 축구와 대등하다고 봐야죠. 특히 미국은 여자 축구를 하기에 최적의 환경이 조성돼 있는데요. 어린 소녀부터 성인들에 이르기까지 여자 축구는 연령에 상관없이 활성화돼 있습니다.
특수 장비가 필요한 다른 스포츠 종목에 비해 축구는 비교적 단순합니다. 하지만 축구 역시 적지 않은 돈이 드는 운동이라고 하네요. 어린 소녀 축구 리그에 부모들이 자녀를 보내는 데 내는 돈이 평균 1년에 $3,000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 비용엔 다른 지역으로 원정 경기를 가는 여행 경비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흔히 사커맘이라고 부르는 열혈 엄마들은 딸에게 축구를 시키는 것을 일종의 투자로 생각한다는데요. 딸의 경기를 보며 뜨거운 응원을 펼친 라라 알라콘 씨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The thinking is from the club perspective is that you're paying it forward.
So 딸을 지역의 축구단에 가입시키려면 많은 돈이 들지만 버리는 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딸이 축구를 잘해서 축구 장학생으로 대학에 가게 되면 장학금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축구단에 투자한 돈이 결국에는 더 큰 이득으로 돌아올 수도 있겠죠.
물론 모든 선수가 이렇게 대학 장학금을 기대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기엔 실력이 부족한 선수들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어릴 때부터 축구단에서 뛰면서 대학 장학금은 물론 프로리그까지 진출하는 선수들도 있는데요. LA 갤럭시 오렌지 카운티 팀 소속의 선수 5명 역시 이미 프로축구단과 입단 체결을 한 상태라고 합니다. 조던 머라다 양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I think the main reason is that competition for women. The competitiveness that we have inside of us.
축구 경기에선 치열한 경쟁이 펼쳐져요. 피아노를 배우거나 혼자 하는 활동에서는 절대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또 축구를 하면 다른 선수들과 팀을 이뤄 서로 협력하고 팀 정신을 공유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스포츠 정신을 배울 수 있습니다.
조던 양은 미국 여자 축구 국가대표팀에 들어가 미국을 대표하는 선수로 뛰는 게 꿈이라고 하는데요. 지금도 많은 소녀들이 조던 양과 같은 꿈을 꾸며 푸른 축구 구장을 누비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워싱턴 DC를 미소짓게 하는 벽화 예술가.
워싱턴 DC라고 하면 정부, 정치, 행정 이렇게 딱딱한 이미지를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런 워싱턴 DC를 기발한 그림으로 채우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벽화 예술가인 켈리 타울스 씨인데요. 무단 낙서처럼 여겨졌던 거리 벽화가 이제는 하나의 직업으로 인정받고 있고 무엇보다 사람들에게 행복을 안겨주는 일로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켈리 타우스 씨의 작품들이 걸려있는 작업실. 독특하고 색다른 그림들이 벽을 수놓고 있습니다. 호주의 한적한 마을에서 태어난 켈리 씨는 어릴 적 TV에서 일본풍의 만화를 즐겨보며 자랐다는데요. 어릴 때부터 화가를 꿈꿨던 건 아니라고 합니다. 10대에 워싱턴 DC로 이주한 이후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고 벽화에 발을 들여놓게 됐다고 하네요.
I was doing graffiti. Really crappy graffiti. I wasn't really good at graffiti.
당시엔 그저 낙서에 불과했어요. 정말 볼품없는 낙서였죠. 벽화를 썩 잘 그리지 못했어요. 스프레이를 뿌려서 그림을 그리는 게 처음이었으니까요.
켈리 씨가 워싱턴에 왔던 1990년대 후반엔 마침 도시 내에 변화가 일고 있던 시점이었습니다. 거리 곳곳에 형형색색의 벽화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던 때였죠. 거리 벽화로 유명한 뉴욕이나 보스턴, 시카고에는 비할 바가 못되지만 재능 있는 벽화 예술가들이 점점 더 워싱턴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We're not known as these giant like icon monoliths of art and fashion.
거리의 벽에 그리는 그림을 사실 예술이나 멋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워싱턴 DC에 점점 더 멋진 벽화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새로운 문예 부흥이 일고 있는 것처럼요.
켈리 씨의 작업실엔 수백 통에 달하는 스프레이 페인트 캔과 작업 도구들이 잘 정렬되어 있는데요. 켈리 씨는 그림을 통해 세계 정치의 중심인 워싱턴을 찾는 관광객은 물론 지역 주민들도 공감할 수 있는 비정치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Literally if I do a mural, hopefully the vibe is or the thing is if somebody walks by it, they'll
제가 그린 벽화를 보고 그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미소 지을 수 있고 그림에 만족할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낙서를 비롯한 거리 벽화가 사실 많은 도시에선 불법입니다. 따라서 벽화 예술가가 되려는 사람은 많은 제약을 감수해야 하죠. 켈리 씨 역시 오랜 시간 생각하고 고민한 끝에 벽화 예술가가 되기로 결심했다고 하네요.
Literally that's what I've done. I come from nothing. I've done everything I can to
저는 말 그대로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해 이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어요.
켈리 씨는 요즘 개인이나 식당, 미술가, 건축업자들로부터 벽화를 그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켈리 씨는 늘 혼자 작업하지만 지난해엔 포 와우 디스라는 국제 벽화 축제의 지역 회장을 맡아 워싱턴 지역의 벽화 예술가들과 교류도 활발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We're all family, like we're all friends. We've come and
이 지역 벽화 예술가들은 모두 한 가족이자 친구입니다. 서로의 작품을 칭찬해주며 지원을 아끼지 않죠. 너무 좋습니다. 무엇보다 벽화 예술이 더 성장해서 사람들이 벽화가 있는 도시에 사는 것을 행운으로 느끼고 또 우리들이 그린 벽화를 좋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다음 주에는 미국의 또 다른 곳에 숨어있는 이야기와 함께 여러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쉽고 신나는 생활 영어 Speak Easy English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Speak Easy의 한 코너 뉴스톡입니다. 오늘은 Diminish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대화 한번 들어보시죠.
After Singapore, President Trump believes that he's established a rapport with Kim Jong-un, and that through that relationship, the threat from North Korea to the United States has been diminished.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 회담을 통해 김정은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Diminish는 줄어들다, 약해지다는 뜻인데요. The threat from North Korea to the U.S. has been diminished.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관계를 통해 북한의 위국에 대한 위험도 줄어들었다고 생각한다는 의미입니다.
And as the threat is diminished, the sense of urgency also is diminished.
위협이 줄어들었다 생각하니까 긴박감도 없어졌습니다. 여기서도 diminish라는 표현이 나오죠. As a threat has diminished. 위협이 줄어들면서 the sense of urgency also has diminished. 긴박감도 줄어들었다는 뜻입니다.
It's the sense that as the relationship improves, the threat diminishes, and therefore there isn't the same sense of urgency that there may have been in the past.
관계가 개선되면 위협이 줄어들고 과거의 긴박한 상황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또 한 번 diminish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diminish의 상대적인 표현으로 improve가 있습니다. improve는 개선되다? 나아지다는 뜻이죠. As a relationship improves, 관계가 개선되면서 the threat diminishes, 위협이 줄어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내용 복습해 볼까요?
After Singapore, President Trump believes that he's established a rapport with Kim Jong-un, and that through that relationship, the threat from North Korea to the United States has been diminished.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 회담을 통해 김정은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As the threat is diminished, the sense of urgency also is diminished.
위협이 줄어들었다 생각하니까 긴박감도 없어졌습니다.
It's the sense that as the relationship improves, the threat diminishes, and therefore there isn't the same sense of urgency that there may have been in the past.
관계가 개선되면 위협이 줄어들고 과거의 긴박한 상황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뉴스 톡에서 diminish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Thanks for tuning in and see you next week.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이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해 김현숙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8월은 러시아가 남코카소스에 위치한 인구 400만도 안 되는 나라 조지아를 침공한 지 10년째 되는 달입니다. 두 나라 간 분쟁의 요인은 조지아와 러시아 점령하에 아브하지아 그리고 남오세아티아가 얽힌 오랫동안의 분규였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2008년 8월 7일 러시아가 육해 공군을 동원해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국경선을 무시하고 주권을 가진 이웃 국가를 전면 침공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분쟁에서 7만 명의 러시아군은 약 1만 명의 조지아 정규군과 1만 명의 예비군에 압박을 가했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그 전쟁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8월 12일에 상황은 끝난 것입니다. 러시아의 조지아 침공에 대처하기 위해 미국과 유럽 동맹국들의 지원을 받은 프랑스는 정전협정을 주선했습니다. 합의된 이 협정은 러시아가 어떤 무력 행위도 벌이기 전에 즉각 조지아의 현 위치로부터 군대를 철수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그 규정을 포함한 협정 내용을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8월 26일 러시아는 조지아로부터 이탈한 아부하지아와 남오세티아를 독립국가로 인정함으로써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러시아는 정전협정을 무시하고 아부하지아와 남오세티아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2018년 5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미국 조지아 전략회의 예비 모임에서 미국은 러시아의 조지아 영토 점령을 전면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조지아 무력 침공은 국제 평화와 안보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며 유엔 헌장과 헬싱키 조약의 기본 원칙에 위배된다고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지적했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아부하지아와 남오세티아는 분명한 조지아의 영토이며 미국은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조지아의 국경과 주권 그리고 영토권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러시아가 2008년 정전협정에 명시돼 있는 조항들을 준수하고 군대를 침공 이전의 위치로 철수할 것과 조지아 영역인 아부하지아와 남오세티아에 대한 독립국 인정을 취소할 것을 촉구한다고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